오늘은 다윗의 죄에 이어서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건데요. 시편 51편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회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가 궁금해서요.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희한한 기도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15년에 열린 회초리 기도회라는 기도회입니다. 말 그대로 회초리를 맞는 기도회죠. 한국의 원로 목사님들이요. 한국교회 타락을 자성하면서 종아리를 걷고 스스로 회초리를 맞는 그러한 기도회였습니다. 듣기에 매우 이상하죠. 그런데 그냥 우리처럼 이제 관계 없는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 말고요. 그 기도회에 실제로 참석한 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물론 정말로 자성하는 분위기로 회초리를 때리고 맞고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진지한 분위기였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 회개한다고 뜨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소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이 눈물과 뜨거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모습일까요? 물론 제가 모두 다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류의 기도회에서의 이 눈물과 뜨거움의 근원은요, 성경적인 회개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유교적인 사고가 깊이 배어 있는 한국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앞에서요,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맞고 있는데 그 장면을 편하게 볼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마음 약한 분들은 지금 이 퍼포먼스에 자극받아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그 심정에 또한 열심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보고 우는 사람들은 분명히 평소에 어르신으로 모셨던 그런 원로 목사님들이 자책하면서 회초리 맞는 것을 마음이 상당히 아픈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착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어르신들이 왜 맞아야 돼? 소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하면 저런 큰 목사님이 왜 저렇게 스스로 회초리를 맞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런 류의 기도회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생각을 잘 반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회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을 회개 기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의 회개 기도는 단순히 말하면 자책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그만큼 스스로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이렇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회개를 하지는 않지만요.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것과 비슷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오늘은 시편 51편에 나온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회개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 보시면 가장 윗부분에 표지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때 다윗은 아주 큰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져 있었지만요. 완전 범죄이기 때문에 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서 이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아주 과하게 발끈했죠. 코에서 불 나오듯이 노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소위 정말 오버하고 있을 때 나단이 말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과 또한 그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정죄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단순히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계명의 뒷부분, 이웃사랑과 관련된 율법을 모조리 다 어김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한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는 이제 다윗의 고백이 이제 그 정도로만 그냥 짧게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은 그냥 간단히 줄여서 써놓은 것이고 다윗은 분명히 이 책망을 듣고 아주 풍성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 이러한 큰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아주 대단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겠죠.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이렇게 명확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제 원어나 영어로 보시면 이 부분에 네 가지 명령형 동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밑에 써놨죠. 그에 맞춰서 구분을 해보면요. 이제 네 가지 동사 구절이 있는데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이게 1절과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을 시작을 하면서요. 네 가지 명령형 동사로 하나님께 강하게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청원은 읽어보시면 우리말로는 다 뭐 똑같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각각의 이 죄라는 단어가요, 다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제하소서,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동사들도 서로 다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죄를 사해달라는 그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아주 풍성하게 정말 죄를 씻어달라는 그런 강력한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샅샅이 나의 모든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사함은 첫 번째 청원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맨 첫 번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가진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이 명령형 사이에 나온 주의 인자를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전에 헤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 단어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 의미가 있어서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좀 뭐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언약적 사랑,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단어인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회개를 좀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 아주 진심으로 울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그런데요, 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회개는 사실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이런 회개는 나의 다짐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의 다짐. 이번에 실수했는데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라는 다짐이나 아니면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도가 회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회개는 뭐가 다르죠? 다윗의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본 이 네 가지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전혀 나의 다짐을 근거로서 회개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소서라고 완벽히 하나님 주권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부분만 봐도 다윗의 회개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회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의 회개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3절과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제가 가로쳐서 써놨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3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왜냐하면은 무슨 의미의 왜냐하면일까요? 이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써서까지 하나님께만 철저히 매달려서 날 좀 고쳐달라고 하냐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냐 하면, 왜냐하면 먼저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죄에서 잘 아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나의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건요, 정말 언제나 떨어지지를 않는 마치 나와 붙어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 죄가를 아오니 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요, 이 안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그 본질을 파악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사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를 몰랐습니다. 그냥 나타난 죄만 알았죠. 그러다가 나단의 책망을 들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확실히 그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사무엘 하에도 살펴봤었던 그 고백,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제 자신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겉으로 드러난 간음하고 살인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다른 모든 죄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한국말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주께서 다윗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순전하다고 하시는 것 같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보시면 주어가 유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순전하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말은요, 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런 나를 향한 주님의 판결은 무엇이라도 옳고 어떤 심판이라도 정당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본질을 본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다르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 핑계를 댔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렇게 잠깐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아주 답이 없는 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근원 자체를 지금 죄 덩어리로 규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예, 내가 지금 잠깐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말이 아니고 나는 원래 죄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봤을 때 여러분의 죄의 자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의 자각도요, 다윗처럼 이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런 죄의 자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나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요. 욕도 했고요. 간음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죄의 자각이 아니고요. 더 깊은 것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후회하는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자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죄에 대한 자각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나란 존재는 정말로 답이 없는 죄인이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인 자가 바로 나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스스로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가슴 깊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거짓말을 했네, 나는 그냥 가늠했네 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자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죄의 자각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정도의 죄의 자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도 안에는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정말로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 이것이 회개할 때 다윗이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 이렇게 죄를 바로 깨달은 다윗은 이어서 또 다른 깨달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5절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는 제가 가로에 넣어놨죠. 보소서로 시작을 하는데요. 6절도 똑같이 보소서로 시작을 하면서 그 깨달은 것을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예. 죄에 대해서 자각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원하시오니라고 해석된 동사의 뜻은 원래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함,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해온 대로 그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죠. 매번 쓰러지고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자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있는 진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물병이 있으면 그 겉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말고를 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심의 진리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죄인 스스로 절대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이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의 진리마저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내고 갖춰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각함과 함께 깨달은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못해서부터 죄인인 어쩔 수가 없는 자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리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자신이 죄지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두 가지를 고백한 후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죄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앞에서 했던 기도와 같이 죄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내용이 7절, 9절, 11절에 지금 그러한 맥락의 기도를 하고 있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를 제거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앞에서와 다르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것이 이제 8절, 10절, 12절입니다. 어떤 맥락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죄를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를 넘어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소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7절, 9절, 11절이 깨끗이 해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지로로 만들어달라는 기도라면 지금 그와 짝이 되는 8절, 10절, 11절은 12절은 즐거움을 달라는 기도, 단지 지로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지혜를 주셔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 죄를 짓고 나단에게 지적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즐거움을 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성경이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감성으로 봤을 때는 좀 뻔뻔한 기도 같습니다. 나단에게 작은 죄를 지적당한 것도 아니었고요. 간음과 살인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것까지 다윗은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이 죄인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죽여주소서. 예, 이게 우리 정서에 맞는 기도겠죠. 그리고 회초리 기도처럼 자신을 회초리로 치기라도 해서 무언가 벌을 받아야만 좀 양심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시대가 원하는 살아있는 양심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뻔뻔해서 혼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나온 생각이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이 심정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사실 이 회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뻔뻔한 기도의 정체를 좀 분명히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가서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가룟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받은 은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이제 예수 팔아넘긴 사람으로 그저 그냥 욕하기를 좋아하지만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와 동시대의 사람이라면 그의 자살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를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죄진 것 깨닫고 뉘우치고 자결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죄를 짓고도 뉘우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질린 사람들은요, 오히려 유다 같은 사람들을 아주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익숙해서 그렇지 유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경우와 반대되는 사람도 성경에 같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지금 유다와 베드로의 죄를 비교해 봤을 때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명은 주님을 팔아넘기고 한 명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네, 죄만으로 봤을 때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죄를 짓고 나서의 행동이 유다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유다와 다르게 자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뻔뻔하게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 낚시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밥 차려주니까 그것도 다 잘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요새 만약에 뭐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다면요. 어떤 평가 들을까요? 예, 양심도 없는 자라고 악플에 시달릴 겁니다. 너무 뻔뻔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악인으로 나오고 성경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수제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요. 지금 우리 보편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가고 이거는 성경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우리 일상은 일상대로 또 이 사람들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우리 생각을 고쳐나가야 하겠죠. 자, 그럼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회개의 모습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주님께서 사형으로 정죄되시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후회했다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는 다른 단어가 쓰였고요. 당연히 그가 뉘우친 것은 성경적인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는요. 사실 이 정도에 머무르는 거죠.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면 유다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것 정도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아이고 정말 잘못했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그러나 이런 뉘우침은 분명히 바른 회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설령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고 회개하고 뉘우쳤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양심적인 것도 아니고 책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지막 행동이었던 것이고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해결한다라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러나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너무 당연해 보이는 고백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도 안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매우 뻔뻔하게 그냥 주님의 그 사랑에 바로 안겨버리고요. 다윗은 죄짓고 나단에게 이제 정죄를 받은 그런 상황 중에 뻔뻔하게 나의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해 달라고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와는 다르게 이렇게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들이 뻔뻔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자이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과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이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정말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인 자신의 이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분명히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품에 그대로 안겨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들이 자기 잘못을 후회하지도 않았고 뉘우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도 역시 철저히 후회하고 뉘우치고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했죠. 그들도 이만큼 죄 때문에 고민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유다와 달랐던 것은 이들은 그런 나의 뉘우침과 후회가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는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뻔뻔해 보일 수 있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이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참된 자녀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노예는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잘못했을 때, 아, 벌 받는구나. 예, 벌 받는 것에 대한 생각과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들은, 딸은 잘못했어도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고 자신의 죄도 아버지는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탕자처럼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 눈에는 뻔뻔해 보일지 몰라도요. 성경은 이것을 뻔뻔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존재. 내 죄악된 모습을 고치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만 달렸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품에 안겨버리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당겨주시기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런 회개에 대한 생각, 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편 51편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의 고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10절은요. 지금 이 모든 생각을 압축해서 담고 있는 이 시편의 핵심 구절인데요.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죄인의 마음이고 타락한 마음이고 죄로 가득 찬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용서를 구하고 다짐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할 마음인데 바꿔주시는 것도 그냥 바꿔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이 오염된 악한 마음을 서서히 점점 이렇게 깨끗하게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 쓰인 단어가 뭐냐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쓰신 그 바라라는 단어, 예, 창조하다라는 그 단어를 써서 내 마음을 아예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니까 아예 새롭게 창조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은 회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의 정점을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자만 할 수 있는 기도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절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오직 자기 원래 상태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언약신학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다윗은 이미 그것을 지금 간파를 하고 나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면 그 새 마음으로는 전에 불가능했던 죄를 미워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의 마음은 이거잖아요. 죄가 좋긴 좋은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죄를 안 지어야지 끙끙 앓는 그 수준에서 고민하는 거를 죄와 싸운다라고 생각했는데 새 마음이 창조가 되면 죄가 싫어진다라는 거죠. 가끔 쓰러질 수 있어도 죄가 싫어졌다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고 즐거워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발적인 회개를 날마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따라서 이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회개의 근본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회초리로 자기를 때리면서 내 탓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회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기서 그리하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그와 함께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회복을 시켜주시면 그리하면 나는 그때에야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이고 신약이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자녀가 회복해야 되고 회복하게 될 그러한 중심 축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 사랑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한 후에 다윗은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14, 15절에서 다시 한번 죄를 없애주소서 찬송케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자신이 이런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깨달은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 17절 여기 왜냐하면이 또 빠져있죠. 한국말로 빠져있는데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이것은요.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고 구약 인물의 고백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도 해봤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세히 보면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는 제사에 정말 도무지 관심도 없으시나니 이런 뉘앙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면 왜냐하면 주께서는 제사에 도무지 관심도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로 제사를 하지 않고 중심을 드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다윗, 정말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은 정말 파격적인 것이죠. 그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던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본질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역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에 주님의 은혜로 이제 시온,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시고 주께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것마저 모두 주께 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문제만이 아니고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마저도 사실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야, 즉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복이 됐을 때에야 19절에 그 의미로 드리는 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끝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시편 51편 전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확인한 성경적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에서 거리가 먼 것은요, 그것은 바로 자책하면서 나의 의지로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냥 이런 정도의 열심을 회개로 알고 오늘도 자책하며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럴 때마다 겪는 게 뭡니까? 다들 겪어보셨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나는 분명히 아주 진실되게 뉘우쳤고요. 나는 분명히 진실되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얼마 안 돼서 보란 듯이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야말로 돌이키는 거, 슈브, 돌이키는 건데요. 아무리 회초리로 자신을 쳐가며 반성하고 다짐해도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에너지로는 절대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뭐 몇 번 노력하다가 그냥 포기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살아도 안 됩니다. 예, 그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다가 안 돼서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의 길인 것이죠. 절대 거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성경적인 회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회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른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죄의 자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자각은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가 욕했다, 거짓말했다, 간음했다 뭐 이런 것을 기억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의 죄의 자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고요. 정말 나로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처절히 알고 나는 정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작인 것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은 다들 이런 죄의 자각을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나는 바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에 이어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 자신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에게만 회개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다윗은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기도의 모든 내용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였습니다. 예. 이게 절대 뻔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분명 자신으로서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조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고서는 나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에는 철저한 이 죄의 자각뿐만이 아니고요. 바른 믿음이 필수적인 겁니다. 바른 믿음이요. 이 바른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정말 나는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믿는 것이죠. 그 방법 외에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직 뭘 모른다는 얘기죠. 그저 주께서 완성하신 일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주께 기대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다윗처럼 회개할 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부르짖지 끝없는 다짐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난 정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목 놓아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지, 아 하나님 이제 다시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처럼 성경적인 회개는 올바른 믿음과 항상 같이 가는 거고요. 또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존 머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며 생명으로 이어지는 회개는 믿음의 회개다. 믿음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지향한다면 거기에는 죄에 대한 증오와 죄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회개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이요. 이처럼 믿음과 회개를 따로 떼어놓기란 불가능하다.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로 충만하고 회개는 믿음으로 충만하다. 자,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실제로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옛날 경험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한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살다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평안을 못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지금은 남남 같은 느낌. 그때 하나님의 그 품을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 품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따라서 성도에게 회개는 절대 부담스러운 일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갈망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죄를 지어서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능력치를 올려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라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간구하시며 회개하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요. 예, 저희 뭐 기독교 강요 때나 얘기했지만 하이퍼 칼비니스트, 예,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요.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미루지 말고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지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새 마음, 주신 새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 감사함, 그것을 좀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좀 같이 간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냉랭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진짜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